오늘 말씀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붙였어요.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워밍업이 좀 필요했어요. 좀 이렇게 버벅대기도 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버벅대기도 했고 이게 뭐 감이 좀 잘 안 오고 지금 뒤떨어졌어요. 흐름이 끊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하는 말이 11절 앞에 맨 앞에 나와 있길래 그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두마라고 하는 이야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거의 안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거의 안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마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마는 장소의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마가 오늘날의 어느 곳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나 좀 조금 달라야 아니 그런가 보다라고 둘이 뭉실 뭉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학자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어디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쪽이라고 그러고 너무나 먼 거예요. 예를 들면 썸머린하고 저쪽에 핸들슨하고 이 정도 차이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있는 사람이면 아 그냥 다 라스베가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두마라고 하는 게 라스베가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 빅토빌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다면 이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국가가 달라지면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마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오늘날도 어디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힌트가 있어요. 여기가 딱 어느 도시 몇 번지 이렇게 주소로 이야기는 안 해도 아 대충 이곳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힌트가 11절에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세일에서 부른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세일에서 부린다라고 했죠. 이 세일은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일산도 이야기를 해요. 세일산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세일산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바로 그 세일이에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혹은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세일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죠. 그 세일산은 어디에 있는 산인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땅에 세일산이 있어요. 조금 더 오늘날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든다면 이 세일산은 오늘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저도 좀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이 세일산에 있어요. 그 관광지를 전 아직 못 갔다 왔거든요. 못 갔다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거기 갔다 와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 거기는 안 갔지만 그 비슷한 데는 가봤어요. 내가 이래봬도 비슷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대리만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Valley of Fire. 불의 계곡. 불의 계곡이 제가 페트라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대리만족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데가 페트라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페트라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쳐서 들어가 보면 한국의 그 뭐 세계 테마 기행 이런 다큐멘터리에 여러 차례 갔다 온 곳이기도 해요. 붉은 바위가 있고 그 붉은 바위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운 데는 레드락 캐년에 그 붉은 바위 있는 그 밑에 계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난 척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엔텔롭 캐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갔다 온 분들은 느낌을 조금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세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곁길로 조금만 빠져나갈게요. 곁길로 조금만 빠져나가서 우리 지도 가지고 성경 공부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 이 지도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가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바다고 저 위에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이라고 하는 데가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네 개의 중요한 부족이 있어요. 네 개의 중요한 부족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고 못되게 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가 에돔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땅은 남북 그러니까 남쪽과 동쪽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땅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 땅에 저 밑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마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모압이 있고 그 위에는 암몬이 있고 저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을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올 거예요.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형제와 같아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 글자예요. 이름 다 같이 누구라고요? 롯.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 그런데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 딸만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두 딸이 상의를 하고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취했을 때에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의 아들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지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노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샘, 함, 야벳. 뭐 순서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샘의 후손이 아람 족속이에요. 이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밑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페트라라고 돌아오는데 제가 페트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대리만족한다 그랬죠. 그래서 Valley of Fire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Red Rock Canyon을 이야기를 했고 Antelope Canyon 같은 데를 이야기했어요. 그 돌들의 거의 공통점이 뭔가면 100%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붉은색이에요. 근데 왜 붉은색이 제가 강조를 하고 대리만족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에서,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말뜻, 그 이름 뜻이 붉다예요. 붉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대리만족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두마에 관한 경고는 에돔에 관한 경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에 관한 경고인데 이사야가 경고를 하면서 에돔 족속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그게 더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예요. 거기서 해결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뭐 한국이나 타주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썸머린에 있는 어떤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썸머린에 사는 어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때에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썸머린에 있는 아무개 성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경고가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붉은 돌 동네에 살고 있는 자에게 경고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돌 있는 동네에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노니.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썬머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붉은 돌, 아니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붉은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가 빨라지겠죠. 레드락 캐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썬머린이 레드락 캐년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붉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그렇게 해석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에돔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에돔 사람들에게 현재 에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두마가 무슨 뜻일까요? 두마는 무슨 뜻인가 하면 침묵하다예요. Silence예요. 침묵하다, 벙어리, 움직이지 않다, stillnes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말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상태가 에돔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에게 경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찝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빨리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11절에서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그러니까 세일산 에돔에서 붙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야가 자기를 3인칭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일은 무엇인가 하면 파수꾼을 향한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파수꾼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두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사야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마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돔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 모습인가 하면 침묵의 상태예요. 정적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아주 미묘하게 그냥 마치 눌려있는 상태예요. 조금만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모세와 출애굽할 때의 상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기 마지막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이죠. 열 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세가 죽음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동시에 살 길을 알려줬어요. 살 길이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넘어간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분하게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열 번째도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을 수 있지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홉 가지의 재앙도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열 번째 사건은 더더군다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죽인대요.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는데요. 이게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모세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열 번째도 모세가 말한 대로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각이 되어서 그때가 돼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문 열고 나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서 저 건너편 집에서 으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골목 어귀에서 죽는 소리가 막 일어나고 통곡의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문 열고 궁금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집에 가까이 올 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엄청 무서웠을 거라고요.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지금 애동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이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어두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에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에돔이 이미 멸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지금 선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상태가 바로 죽음과 그리고 정적의 땅, 그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던져왔어요. 질문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질문을 파수꾼이 듣고 있는데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다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일에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사야가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내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에돔 땅에 어둠이 훅 몰려온 거잖아요. 정적이잖아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새카만 그 어두움 속에서 이 어두움이 언제 물러가게 될지,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을 워치하고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이사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나갈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에돔 땅이 죽음과 정적으로 가득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밖에는 대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곁길로 가자는 거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손가락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책이 없을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무개씨 예수 믿는다고 했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어느 자매예요. 자매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었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요즘도 이제 가끔씩 지나치다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자매인데 제가 목사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아, 권사님이시라며요. 아니 장로님이시라며요. 교회 다니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지금 도대체 몇 시나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병을 알고 입원실에 있는데 한참 자고 나서 깨서 아침인 줄 알고 눈을 빠끔히 떴더니 10분밖에 안 잤어요. 밤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왜 고통은, 왜 진통은 밤에 그렇게 많이 와요? 그 밤을 다 지내고 나서 해가 뜨고 나면 그때 깜빡하고 잠들어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밤이 되니까 아무리 창문이 있다 할지라도 햇살이 없잖아요. 이게 몇 시나 됐을까? 아니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코 도롱도롱 걸고 잠만 자고 있으면 그것도 우라통 쳐져요? 안 터져요? 우라통 터지기도 해요. 나 혼자만 아픈 거야. 그런 경우를 겪잖아요. 지금 이 에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밤이 몇 시나 되었느냐라고 답답한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파수꾼이 이르되 그러면서 대답을 하죠. 밤과 아침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과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일 나가시거나 무슨 일로 일찍 일어나시거나 그러면 새벽에 해 뜨기 바로 직전 그거를 여명이라고 그러죠. 그 여명이 될 때는요 우리 라스베가스는 이게 사방이 산이어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차 타고 나가면 그 산에 해 뜨기 직전에 여명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동쪽을 바라보니까 핸더슨 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빨갛게 됩니다. 빨갛게 되면 그 해를 가리고 있는 산은 무슨 색이에요? 브라운 컬러입니까? 아니요. 새까맣게 돼요. 해가 뜨기 전에 모습이 새까만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있는 에돔은 완전히 시커먼 상태인데 그런 시커먼 상태에 빛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침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의 입장에서는 에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곳에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제 남쪽을 향하여서 그리고 서쪽을 향하여서 이 정책, 확산 정책,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시작했을 때 이 역사 이야기 무진장 많이 했는데 한 번만 더 반복을 할게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합을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밑에 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 였어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 메소포타미아 저 동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요.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것도 한 천 달란트를 갖다 주면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알았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척해요. 그러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 무슨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암몬, 모압, 에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차례로 멸망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차례로 멸망을 시켜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에돔이, 그러니까 이 다음에 멸망이 그 아수르에게 억압을 받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 우리 잘하는 왕이잖아요. 믿음 좋은 왕이잖아요. 설교에 뭐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가 조공을 받다 바쳐요. 조공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열왕기하의 18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15장을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가 올 때에 아수르에게 므나헴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은 천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갖다 줬는데 여기서 불이라고 했죠. 아수르 왕 불인데 이 불은 fire이 아니고요. 이름이 불이에요. P-U-L이에요. Paul이라고 혹은 Paul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고 우리는 절대로 침공하지 마세요. 이러고선 조공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갖다 바치는 줄 아십니까? 은과 금을 갖다 바쳐요. 근데 은과 금은 어디서 났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뜯어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비굴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정세가, 국제적인 정세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돔에게 너희도 밤이 오고 아침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에돔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경고하는 것은 에돔은 수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예요. 정말 못 살게 굴었던 나라고요. 에돔은 특별히 네 개의 족속들, 위로부터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우리 예, 이런 그 나라들 중에 에돔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면 교만의 상징을 갖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The Valley of Fire이나 또 Red Rock 같은데 혹은 Antelope Canyon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그 계곡 사이로 그냥 굽이굽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굽이굽이 들어가는데 이 페트라가 에돔 땅에 여기를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이게 집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을 어디다 세우는가 하면 레드락 가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멍이 뿡 이렇게 나 있잖아요. 쿡 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벽 위에 거기를 더 파서 사람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가 적군이 쳐들어와도 함락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동네가 에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해요. 그래서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반항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 족속에게 아침이 있고 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족속에게 멸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이사야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도대체 몇 시쯤 됐느냐, 이 어두움이 언제쯤이면 물러가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니라. 그래, 나한테 물어보려면 물어봐. 내 대답은 딱 이거야. 돌아와라 해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면, 원문에 가면 이 12절의 맨 마지막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돌아오라 하리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라 오라 예요.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라. 그러니까 에돔에게 너희들 멸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어둠이 올 거야.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있어. 너희가 물어봤지? 살 길은 딱 하나 있어.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와야 돼. 그럼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 구약성경에 특별히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호세아서 6장에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 4장에 가면 이 만날이라 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그의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이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이라. 돌아오면 만나게 되리라. 똑같은 의미예요.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빛을 이 에돔의 상태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에돔이 분명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죠. 그것은 흑암이죠. 그 흑암의 시간이 올 때 너희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흑암의 상태가 올 때 아침도 올 것이다예요. 맞죠? 아침도 올 것이고 밤도 올 것이다예요. 그러면 누가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누가 밤 속에 억압을 받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억압 가운데 있을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아침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오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아침 햇살과 같이 구원의 햇살이 펼치게 될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의 죽음의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만 가지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나아갔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할 때에 아침 햇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흑암이라면 그것이 병상죽의 어두움이라면 아침 햇살을 봐야 살 거 아니에요. 아침 햇살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 자꾸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마의 상태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마의 상태십니까? 아니면 아침 햇살, 구원의 햇살을 맞이하고 계시는 상태이십니까? 언제까지 죽음의 골짜기에서 머뭇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햇살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